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그 다섯 개의 오직, 5대 오직, The Five Sola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아니면은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였죠. 중세시대 때에 교회가, 중세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은 맞아요. 딴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것은 맞는데, 혹 이 교회가 무엇을 또 강조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인들, 영어로 saints라고 이야기하는 성인들에게도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성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죄인이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인이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못하니까 어머니이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다.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이 듣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효자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미디에이터는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아예 결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미리 자막으로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예, 제가 잘못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 미디에이터는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세시대 때 가르쳤던 이 잘못된 것을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부터 시작해서 존 낙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중심은 그리스도다. The center is Christ.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세시대 때에 중세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고쳐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 멕시코만 가도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아니면 여러분이 친한 그 스페니시를 하는 히스패닉 분들의 가정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도 갖다 놓고 예수님 상도 갖다 놓고 마리아 상도 갖다 놓고 성인들의 상 갖다 놓고 오아카를 저는 자주 갔었잖아요. 멕시코 오아카를 자주 갔는데 거기 가면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려면 슈라인이 있어요. 산당 같은 게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아담한 슈라인이 있는데 산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냐면 우리 한국에 어디 이제 어느 마을을 들어가면 이렇게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게 기둥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당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이 다 있습니다. 온갖 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의 기독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구원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산이 있어서 등산을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트레일 하는 그 하이킹 하는 코스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산으로 가도 되고 뒷산으로 가도 되고 옆산으로 올라가도 되고 어떻게 가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똑같다. 결국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결국에는 구원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괜찮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괜찮고 산신령을 믿어도 괜찮고 용왕님을 믿어도 괜찮고 온갖 거 다 믿어도 괜찮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좀 학문적인 단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eligious Universalism. 아까 거는 종교 혼합주의. 막 갖다 섞어서 믿는 거. 이거는 어떤 것을 믿든지 상관없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과학이나 문학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학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주식에서 투자해가지고 대박난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맞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오히려 가져다가 거기다가 머리 숙이고 우상 숭배하고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통하여서 마운트 찰스턴, 레드락 하나님은 뭐 해, 별, 달, 하나님은 동물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해를 가지고 태양신이라고 섬기고 달을 가지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치성 드리고 있고 그리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빌고 있고 이렇게 어리석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만물이 다 부패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뭔 줄 아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썩어진 것 중에서 가장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말로만 사랑하나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 남자가 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면은 맨 입으로 해요? 흔히 그냥 실반지라도 하나 갖고 오잖아요. 실반지라도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탁 내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실반지라도 하나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네. 그리고선 회개하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거 데려다가 살만하네. 그리고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너무 편협하다, 너무 폐쇄적이다, 예수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타협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과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속 좁으면 안 되죠. 또 이웃을 도와야죠. 아니 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내 이웃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찾아가서 혹시 필요한 거 있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폐쇄적이다 편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땡큐.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를 향한 비아냥거리라면 그냥 비아냥 받으세요. 조롱 받으세요. 괜찮아요. 왜? 그게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 말고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생활이 바뀌어야지요. 거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최소한, 제가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예배 중에 설교라면, 예배 중에 설교라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을 투자할까?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우리 자녀를 어떤 대학을 보낼까? 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설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설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설교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설교라면 성령님의 역사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5년, 6년 되었을 때 저는 디베이트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잠깐 디베이트를 하게 됐어요. 한 15분 정도.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사실 저녁 세미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땡땡이를 쳤어요. 몇 명의 목사들이 땡땡이를 쳐가지고 산에 있는 수련장에서 나와가지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설교 얘기가 나왔어요.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반으로 쪽쪼개졌는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어떻게 매번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매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고 쪼개졌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는 잘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설교만큼은 십자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 삼일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 근데 목사님 우리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들도 가끔씩 헷가닥 해갖고 딴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목사한테 가서 왜 그딴 소리 했느냐라고 공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로 풍성해져야 돼요. 부활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를 늘 분별해 주셔야 돼요. 정죄하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분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딴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자랑질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자랑할 건 많아. 그러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구역 모임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교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순하게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청소를 한다든가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어갖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하고 가면 되지, 그런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는 무슨 희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속의 희생이에요.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생은 구속의 희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달랑 동전 몇 푼 주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온갖 채찍질 다 받고 온갖 조롱 다 받고 온갖 창피함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지, 그렇게 십자가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 한번 찔끔 감고 같이 죄를 짓는 자리에 동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딱 일주일 만에 내 주머니 안에 만 달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눈 찔끔 감고 내가 딴짓거리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100만 달러 얻을 수 있어요. 사기치면 돼요. 안 걸리면 되고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눈 딱 감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내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럼 부활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하고는 다릅니다. 완벽하게 죽었던 데서 완벽하게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경험하셨죠? 이 아멘 한 사람이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슨 부활인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You were dead by sins and transgressions.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생명을 산 게 아닙니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거죠. 생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맞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That's okay. 나 살을 수 있어. 우리가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범죄와 그 어떤 부패와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왜? 부활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다녀요. 목사님과 1대1 양육 공부해요. 예, 제자반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100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목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사는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The center is Christ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내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신하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지고 따라오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인은 나 자신을 작살내는 거예요. 이정근 목사님이, 그 유니언교 이정근 목사님이 썼던 단어인데 전도사 때 들은 얘기를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당신은 이렇게 번역하고 싶대요. 자기를 작살내고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렇다고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무엇이 증거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2월 4일날 딜콘, 그 나바호 원주민 그 마을에 딜콘 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니까 설교의 마무리를 딜콘과 관련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딜콘의 학교가 모이는 장소가 딜콘 레스토레이션 처치입니다.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레너드와 브렌다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서 정식으로, 진짜로 정식으로 안수까지 받은 정식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딜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브렌다와 레너드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삶이었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고요. 변화되고 헌신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고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인증해 주셨고 도장 찍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